카멜라 제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그렇게 또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116편을 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6개의 시편들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찬미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할렐이라는 그런 찬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찬양했던 상기하고 기억하고 찬양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도 저희를 위한 그런 시편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시편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고 기도하셨던 그 액티비티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116편 그리고 설교 제목을 구원의 잔이라고 그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조용히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셨고 또 동일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의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날 이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운틴 올리브에 또 가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 시편 이 찬미의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성찬식에 부르셨던 이 시편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지 또 저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기도가 때로는 힘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고난들과 질병들과 또 아픔들과 또 죽음들 속에서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나감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저에게 평안한 시간이 돌아올 때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마 사전에 제가 집중장애가 있다고 사전에 그런 집중장애라는 단어를 애드했다는 것을 더했다는 것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도를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다 기도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했지만 그는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가 힘든 것인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책 속에 자신이 얼마나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그가 힘든 마음으로 기도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그 크리스찬에게 주신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어두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의 시편을 봤을 때 이 시편은 저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어두운 그런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예수님께 도움이 된 그런 시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 이 시편이 예수님을 위로하셨다면 이 시편은 저에게 또한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앞에 있을 고난들 앞에서 저희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시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6편을 함께 봉독할 때 이 고난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편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찬미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저희가 이 고난 속에서 저희의 쓴뿌리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저희를 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시편 저자는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편의 저자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저희가 그의 시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스틱한 그런 시로서 이 앞절부터 그의 고난을 드러내고 그 중간에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시적으로 저희가 관찰했을 때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렇게 끝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가 얼마나 죽음의 앞에까지 다가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가 죽음에서 자유로워졌고 또 5절과 7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2절과 14절에는 그는 이 시편의 중심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마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을 당할 때도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6편은 이 역사적으로 많은 다양하게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1662년에 이것을 또 자녀를 낳음의 기쁨의 그런 노래로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시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많은 부분에 많은 또 상황 속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저희의 직접적인 그런 고난들 속에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시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유용한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큰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백들이 저희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6편 13절에 나오는 구원의 자는 저희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런 구원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더 우주적으로 저희에게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 116편에서 나온 고난들은 마치 모세가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3절에는 요나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또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불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6편은 저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저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듯이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 저희에게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11절, 12절부터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부터 4절을 봤을 때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레슨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그런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번역됐다고 합니다. 그는 2절부터 10절까지 그의 고난을 그렇게 표출하면서도 그는 이 시편을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죽음까지 갔었고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시올 그런 지옥의 문 앞까지 간 것을 저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런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가장 근본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이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존된다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바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에서 바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바탕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으셔서 저에게 저희를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개입 때문에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오시고 또 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한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도 조용함 고요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기에 노력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기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깊이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관계적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멘트는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피곤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항상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5장과 6절에 보면은 저희 기도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지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러한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을 시편 저자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이 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개입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내로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그런 신성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저희의 고통을 주님께 표현할 때 아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와 의로움은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베풀으시는 이 자비를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성을 망가뜨리시지 않으시고도 그렇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처한 그 상황을 솔직하게 저희 자신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절망적인 것들을 저희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저자가 이 116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인정했을 때 그 마지막에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평안함 그 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그 테스트모니는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시편 저자는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저희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희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텅 빈 그런 공허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또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시편 저자가 한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저희 입술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도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저자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그의 믿음을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난 속에서 마치 욥처럼 저희가 마치 흙처럼 그렇게 무너졌을지라도 이 시편 116편의 이 저자의 믿음처럼 나는 그런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고통 당하는 그런 순간 속에 저희가 아무런 그런 저희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마치 연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도 그런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과거에서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저희를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행할 때 그의 믿음 또한 항상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치 욥도 그 믿음으로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의 찬양의 구절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저희가 요구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과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저에게 보여졌고 저희의 믿음이 계속 지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저에겐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그런 시험과 그런 고난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저자는 13절에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편 저자는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 자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달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 2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은 곧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들 때 저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경험에서 이 삶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으로 이 구원의 잔을 경험했지만 그 영적인 구원의 잔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14절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봤을 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서원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을 말하려면 이 저자가 생각했던 죽음의 관점이 변한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서 이 죽음을 대적으로 그렇게 바라봤고 그 대적이 자기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15절에 그가 그 죽음을 승리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귀중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그런 관점. 마치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속에 사는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 죽음의 그 찌름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짐에 계속 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라지에 저의 짐을 이렇게 설치해놓고 하지만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편의 저자의 관점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또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삶과 죽음까지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여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그의 인생을 그의 종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예루살렘아 내 한 건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불꽃은 혼자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으면서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러한 찬양으로서 저희 앞에 있는 이 성찬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시편을 함께 찬양했던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116편을 함께 찬양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 구절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다음 구절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했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113편에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14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고 그들이 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시편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5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방패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또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6편을 또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독생자 대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그런 세대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랬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아마도 이 3절에 116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의 의미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 이러한 무섭고 어둡고 그런 죽음이 넘쳐나는 그 십자가에 십자가 앞을 향하시면서 이 시편은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그런 버려진 돌과 같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시편의 찬양들을 그날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아마 매일매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도들의 서신서를 봤을 때 이 시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저자는 이 시편은 그냥 예수님의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시편을 노래로서 함께 리드하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은 저희 영을 그렇게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 저희를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까지 또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주님의 만찬의 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몸, 찢어지신 몸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희 모든 것 되십니다. 저희 모든 고난에 치유이시며 저희 망가진 마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채우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찬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떡과 잔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생각하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후에 저희와 함께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영광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